가정 주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지나고 오늘 또 안식학교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고, 오늘 찬양대도 이 가정과 또 부모에 대해서 또 좋은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가정의 달에 가정에 대한 이제 설교를 할까, 아니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긴박한 세계적인 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저렇게 망설이다가 뭐 가정에 대한 순서를 안식학교에서 이미 또 충분히 했고 또 많이 말씀을 들었고, 다음 기회를 제가 또 한번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지금 꽤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이 세계 정세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의 말씀. 이 열왕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강하고 약한 나라가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이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성경의 모든 말씀의 초점은 이 지구 인간 역사의 마지막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인간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순간에, 현재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인간의 역사는 끝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었고, 그 이전에 예언되었던 수많은 말씀들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성취되었듯이 이 마지막 예언도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상에서 성취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지만 인간은 인간대로 사람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흐름은 이 세계를 하나로 통합해서 다스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러한 움직임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전문 서적이나 또 관련된 서적에 보면 새 세계 질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결국은 우리 모든 개인들에게 당면할 문제이고 어쩌면 현실을 살아가는 일에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선과 악이 대립하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의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악에 속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선에 속하기를 기다리시고 원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악의 세력을 지배하는 사단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 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을 사탄 자기의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것을 잘 감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의 예언과 오늘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때 이것은 매우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고 현상입니다. 여기 선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이 악을 지배하는 사탄의 숨은 전략이 무엇인지를 잠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에스겔 33장 11절에 이와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인간의 파멸과 죽음과 멸망은 자기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반면 사탄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인간 세계에 역사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단은 마치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절을 더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해서 자기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역사의 마지막에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양편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여기 예언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둘로 나누어집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든지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든지 이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은 인간 나라에 소속돼 있다가 결국은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예언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말이 성경에 몇 차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시록 20장 13절과 14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느냐 기록되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어떤 분들은 뭐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그런 말처럼 듣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사슴의 동산에서 목회자들이 이제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협의하는 중에 광고가 나와요. 그 차에 미등이 켜 있는데 어느 차가 그 차 아마 차 번호도 됐을 것입니다. 빨리 가서 이제 미등을 끄라고 광고가 나왔는데 저는 그게 그 많은 차 중에 제 차라고는 물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저는 그 광고를 그렇게 기다려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조금 급한 일이 있어서 중간에 잠깐 나왔다 다시 들어갈 일이 생겨가지고 저녁에 이제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배터리가 다 나간 겁니다. 아까 그 미등 켜져 있으니까 빨리 끄라고 한 차가 제 차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것을 남의 일로, 충청도 말로 너의 일로 생각지 마시고 자기 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하나하나가 결국은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상당히 좀 무겁기도 하고 저럴 수도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결말에 가서는 나에게 영원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류는 지구라고 하는 유한한 면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는 땅 속에 고정된 상태에서 퍼내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갈이 될 것입니다. 인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점점 많이 늘고 땅은 좁아지고 있습니다. 땅이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자꾸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의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형편이고 우리 생태계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파괴되어 나가고 지구 환경은 극도로 오염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정말 무서운 사실은 인간성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의 부패와 타락이 극도에 달해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류는 가만히 두어도 자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지구의 피하지 못할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으셔도 끝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환경이 우리 주변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의 세계 질서를 위한 인간의 시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벌써 오래전부터 일어났던 시도인데 우선 그 바벨탑을 쌓을 때에도 이 온 세계를 하나의 질서로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은 것이죠.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가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로 모여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새 세계 질서를 위한 시도였습니다. 그 뒤로 이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역사를 많이 당겨서 아시죠? 네. 히틀러. 이 사람도 이미 1938년에 하나의 인류, 하나의 세계, 하나의 지도자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1941년 1월에는 유럽의 새 세계 질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유럽을 하나로 통합해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계셨겠습니다만 지금 아들 부시 말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 하셨죠? 근데 되게 부자간에 그렇게 대통령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조금 혼란이 옵니다. 이름 사용하기가. 이 부시 대통령도 1991년 1월에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새롭게 세계 질서를 개편하기 위해서 저지른 일이 91년 1월 16일 중동에서 발생한 이라크 대 다국적군의 전쟁, 이것이 세계 정부 수립을 위한 하나의 시동이었다는 여러 문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면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이 세계를 배후 조종하고 움직여가는 세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단체가 있지만 지금 아주 힘 있는 그야말로 파워 엘리트 집단이 있는데 그 세 중에 하나가 제수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수이트라고 하는 단체는 1540년에 이그나시우스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이 창설을 했습니다. 주요 목적은 세계 정부를 장악하고 교육계, 종교계를 장악하여 개신교를 타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고 한 23년 만에 종교개혁에 의해서 일어난 개신교를 타파하고 결국에 가서는 세계를 장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단체가 얼마나 무서운 단체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한 귀절이 있는데 제수이트 회원이 사제가 둘이 모이면 사람은 셋이다. 누구까지? 악마까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집단이다. 그 뜻입니다. 실제로 이들의 예배는 사탄 찬양 예배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 가톨릭의 행동대원이라고 보면 거의 정확합니다. 이 집단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이 배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단체는 자유석공조합이라고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라고 하는 말은 자유라는 말이고 메이슨이라고 하는 말은 석공을 말합니다. 이 돌을 깎는 기술자들입니다. 옛날에 이 돌 깎는 기술자들은 굉장한 대우를 받고 큰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신전이나 아주 중요한 건물들을 짓는데 이 석공 기술자들이 기술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나 뭐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것들을 건축할 때 이 석공들의 힘은 굉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큰 힘을 가지고 이제 세계 도처에서 역할을 하다가 이것이 하나의 조직된 단체로 만들어진 것은 1717년 스코틀랜드에서 창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 나오는 컴파스하고 자가 겹쳐있죠? 저것이 이제 석공들이 일할 때 쓰는 도구인데,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상징 마크는 저겁니다. 저게 프리메이슨의 상징 마크입니다. 결국 이들의 목표도 세계 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 단체가 또 있는데, 일루미나이트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일루미나이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명을 하다, 빛을 비추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프리메이슨의 결사 대원이었던 아담 바이스하우프트라는 사람이 1776년에 독일 바바리아에서 창설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묘한 것은 1776년이 또 다른 어떤 중요한 해입니까? 기억나십니까? 미국 독립 기념일이 1776년입니다. 같은 해에 출발을 했습니다. 원래는 유대인이었는데 가톨릭 어떤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결국 신부가 되고 예수회의 당원이 되었습니다. 이 목표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확립하고 역시 세계 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1782년 7월 16일에 비레름 베드 회의에서 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이티 사이에 동맹이 체결돼 가지고 거의 같은 목적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걸 잘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이상하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달러입니다. 달러. 1달러짜리 뒷면입니다. 1달러짜리 뒷면인데 저 1달러짜리 돈을 누가 도안했는가 하면 프리메이슨 단원들이었던 존 아담스, 토마스 제퍼슨, 벤자민 프랭클린,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 1달러짜리 지폐를 도안했습니다.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이 피라밋 같으면서도 또 꼭대기가 잘려져 있는 이 부분을 잘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속에 대단한 음모가 들어있어요. 우선 저 눈이 있습니다. 저 삼각형 꼭대기에 눈이 있습니다. 저 눈을 전시안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일루미나이트의 정신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빛을 비추어서 모든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시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Anuit Coeptis라는 말이 있습니다. Anuit Coeptis라고 하는 말이 해석이 상당히 구구합니다만 이것 이 책 저 책을 참고해 보면 탄생을 알린다는 뜻입니다. 탄생을 알린다. 뭐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Anuit Coeptis 이것이 탄생을 알린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단어가 세 개입니다. 보이십니까? 뒤에서도 보이십니까? 네. Novus Ordo Seclorum. Novus Ordo Seclorum. 저거는 영어 단어하고 상당히 이제 친숙한 단어들입니다. 영어 단어가 여기서 온 것들입니다. 노보스라고 하는 것은 new, 새롭다는 뜻입니다. 새롭다, 새 것이다. 두 번째 나오는 오르도는 영어의 order, 질서라는 뜻입니다. 질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그 secularum이라고 하는 것은 secular, 이 세속사회를 말합니다.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노보스 오르도 세클로룸이라고 하는 말은 새 세계 질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위에 있는 두 단어와 밑에 있는 세 단어를 합치면 새로운 세계 질서가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언제 시작되었느냐? 언제부터 이 일을 착수했느냐? 여기 중간에 보면은 또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저거는 숫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M은 1000을 가리키는 단어고 D는 두 번째 나오는 D는 500이고 C는 100입니다. 100이 두 개 있고 L은 50이고 이 X자는 10이죠. 10. 그 다음에 V자는 5고 옆에 I자는 1입니다. 저것을 다 합치면 정확하게 1776입니다. 1776년에 새로운 세계 질서를 잡기 위한 시도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 전체 의미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대단한 음모가 이 1달러짜리 지폐 속에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의 배후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인간이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러한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하나의 새로운 질서로 인간 세계를 통합하고자 하는 이런 일을 실제로 배후에서 조종하고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이 동일하게 사탄을 공개적으로 숭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프리메이슨 중앙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기에 보면은 프리메이슨 제단 가운데 그 여기 세 줄로 된 십자가가 있죠. 여기 십자 지금 두 줄짜리 십자가, 세 줄짜리 십자가가 여기저기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세 줄짜리 십자가는 루스벨 염소를 상징하고 사용된 것입니다. 루스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계 정부 수립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들의 공통점은 아주 공개적으로 사단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사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세계 질서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탄을 상징하는 또 다른 동물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요? 용이나 뱀입니다. 저 신전 양쪽에 뱀이 보이십니까? 뱀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뱀이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꽤 얼마 전에 용처럼 말하더라고 하는 그 설교 속에서 한번 소개됐던 것입니다만 말스라고 하는 학자가 기록한 천년기 또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책 95페이지 96페이지 보면 비밀조직 아까 소개했던 일루미나이티의 여섯 가지 세계를 향한 여섯 가지 목적 중에 여섯 번째 목적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황청이 새 세계 종교의 원천이자 본부가 되기를 바라고 교황이 전 세상의 최고 성직자가 되기를 계획하며 교황은 지구의 영적인 자원을 정렬하는 사제의 왕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신은 권위와 절대적인 권리와 책임을 이 세계적 지도자에게 주었다. 지금 이 세계 정부를 계획하고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이 여러 파워 엘리트 집단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티칸을 본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을 세계의 최고의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만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권 자체에서도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The Keys of This Blood라고 하는 피의 열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책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두꺼운 책입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앞으로 가톨릭의 세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인지 그 전략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문 중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말라카이 말틴이라고 하는 신부가 쓴 책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쓴 책이 아니고 신부가 쓴 것입니다. 원하든지 않든지 준비되었든지 않았든지 간에 우리는 세계적 패권 경쟁에 관련되어 있다. 제가 아까 서두에 그 미등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이 들리는데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새 세계 질서의 문제는 우리 모든 개인들에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됐든지 안 됐든지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문제가 개인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경쟁은 또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제한 전쟁이다. 일단 경쟁이 끝나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개인으로서나 국민으로서의 우리들 생활 방식과 가족관계와 직업, 무역과 상업과 화폐, 교육제도와 종교와 문화, 그리고 이제까지는 우리 모두가 자동적으로 향유하고 있던 시민의 자유,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철저하게 변형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 세력에 의해서 이 세계가 새로운 하나의 질서가 잡히게 되면 우리 생활 방식, 가족관계, 직업, 무역, 상업, 화폐, 교육제도,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변형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은 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향한 움직임으로부터 절대로 자유할 수 없고 관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입니다. 이제 이 새 세계 질서를 위한 전략을 지금까지 들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세계를 하나의 질서로 통합하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전에도 있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일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는 파워 엘리트 그룹은 예수회와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이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세 그룹이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계 정부의 중심은 바티칸으로 세계의 지도자는 교황으로 세우려는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공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러한 시도와 성취가 언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취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직전에 있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사단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하나의 음모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음에 조직도를 좀 보시면 이게 글씨가 좀 작아서 뒤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형성되어 왔던 그리고 형성되어 있는 세계 정부 조직도의 최상급에는 제수이트, 예수회가 존재하고 있고 그 예수회 위에 상징적으로 교황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루미나이티가 여기 있고 프리메이슨이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치, 마피아, 국제은행들, 외교관계위원회, 공산주의, 그리스도회, 기사단, 새시대운동, 뉴에이지 무브먼트, 경제조직, 로마클럽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의 종말현상을 대단히 세밀하게 연구하고 분석하는 세계적인 집단입니다. 이런 것들을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끼리 살 수 없다고 만들어서 세계를 와해시킨 다음에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로마클럽입니다. 그리고 거짓 성령운동입니다. 에큐메니칼 오순절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계, 정치계, 금융, 경제 다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의 질서로 통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빌라델피아의 리버럴이라고 하는 잡지에 제수이트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풍자한 그림입니다. 제일 앞에 보시면 The Earth,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를 누가 물고 있습니까? The Catholic Church, 천주교회가 지구를 물고 있습니다. Catholic Church를 누가 물고 있습니까? 제수이트. 지금 이렇게 힘의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미국의 한 잡지가 풍자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인간의 시도와 목적은 어떤 형태로든지 잠시 동안이라도 성취가 될 것입니다. 다가오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이 새로운 세계 질서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선제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까 이 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되어 있었죠. 아까 또 한 인용문 중에 하나님의 신의 권위와 절대적인 권리와 책임을 이 세계적 지도자 교황에게 주었다는 주장도 아까 어떤 인용문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역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 지도자 지금 이들의 계획대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 교황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경배하라는 요구가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니엘 세 친구가 경험했던 두라 평지의 경험과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우상이 세워지고 모두가 다 굴복하여 절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던져서 죽이겠다는 단서가 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 기간이 선제 공격을 당하는 기간이 뭐 굉장히 긴 기간이면 하나님 백성들은 다 멸망합니다. 그러나 길지 않은 어떤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끝까지 절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을 믿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믿었고 결국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임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0절에는 이와 같은 권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는 일, 사로잡히는 일이 먼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로잡는 사람이 사로잡힐 것이고 죽이는 자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붙들어서 집어넣은 사람이 먼저 죽임을 당했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떨어졌는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목숨을 걸었는데 살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 역사의 마지막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정신적 준비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 질서가 인간 나라를 지배하게 될 때 이르러 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핍박은 상당히 심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과 핍박에 대하여 이 다니엘 세 친구처럼 목숨을 걸고 타협하지 않은 신앙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잠깐 있을 인간 나라, 새로운 세계 질서로 통치받는 이 인간 나라가 잠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장이 나버립니다. 그때 그 새로운 세계 질서로 인간 나라를 통합해서 다스리던 왕들과 나라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것은 인간 나라를 지배하던 세력이 완전히 뒤집혀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동시에 역전되는 장면입니다. 모든 인간 나라가 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새로운 세계의 지도자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세상을 지배하시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세우는 나라는 언제나 불안하고 공평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는 그 평안함과 견고함이 영원할 것입니다. 여기 시편 96편 10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배하시는 그날 인간 세계에 평안과 공평이 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의 원칙에 굳게 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편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전에 신속한 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선택의 문제는 먼 훗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고 내 가족의 문제입니다. 내가, 내 가족이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도록 용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선택이 여러분과 저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실제 일어났던 일인지 교훈을 위해서 만든 이야기인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어떤 배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결국 표류하다가 한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은 무인도에 배에 탔던 사람들이 내려서 이제 구조의 손길도 요원하고 그냥 그 무인도에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파종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씨를 뿌리려고 땅을 팠는데 그 땅에 황금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다 말고 황금을 캐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정신없이 그 노다지로 있는 황금을 파서 잔뜩 모으느라고 시간을 다 허비하면서 씨 뿌릴 시간을 놓친 것입니다.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가지고 있던 양식은 다 떨어졌고 황금은 잔뜩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저것 많이 소유하게 되었는데 아파트도 한 40평짜리 소유했고 차도 그럴듯한 거 가졌고 자녀들은 다 성공을 했는데 정작 생명의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 훗날의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결심하고 좀 더 열정적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육적인 생활을 단출하게, 단순하게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신앙을 갖지 못한 분들은 미루지 마시고 끝이 없습니다. 신앙을 미루는 일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을 할 만한 최적의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언제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뜻을 정하여 신속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짤막한 인간이 다스리는 새 세계 질서의 세상 역사가 끝나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그 나라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